WHO에 제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에서 회복된 환자 결장 사용에 대해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에서 완치된 환자의 혈장에 면역 형성을 돕는 항체가 많아 코로나 환자에게 투표할 경우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입니다. 현재 치료제의 안정성과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스테판 한 FDA 위원장은 데이터를 이용해 7만 명의 환자들이 코로나에서 회복된 사람의 혈장을 받았으며 생존율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얻은 결과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34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2,343만 4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확진자의 25%에 해당하는 57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브라질 360만여 명, 인도 310만여 명, 러시아 95만여 명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80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미국이 가장 많은 17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브라질 11만 4천여 명, 멕시코 6만여 명 등도 피해가 컸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달 나탄지의 주요 핵시설에서 일어난 화재가 사보타주, 즉 의도적인 파괴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기구 대변인은 어제 국영TV 연설에서 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폭발이 일어난 경위와 어떤 종류의 물질이 사용됐는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원자력기구는 지난달 2일 나탄지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우라늄 농축을 위한 고성능 원심 밀레기 개발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외무부는 외국 정부가 개입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정 단체나 개인을 거론하진 않고 있습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늘 이란 테헤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어제 남중국해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해양안전청은 오늘부터 29일까지 하이난섬 동쪽 해역이 훈련을 위해 봉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하이만 일대에서 별도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과 모레 이틀간 산둥성 칭다오 동쪽 황해 해역과 장수성 레넌광 동쪽 동중국해 해역에서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완전히 불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해양권 주장은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 오늘부터 27일까지 야외간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의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회 마지막 날인 27일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된 직후 백악관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위대한 미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애초 오프라인 전당대회를 추진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녹화와 생방송 연설을 결합하고 소수의 청중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연설자에는 미 주요 정치인, 백악관과 선거 캠프 관계자,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등 7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적어도 5명이 숨지고 약 12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미 언론은 어제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이 폭염과 건조한 날씨 속에 계속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오늘부터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미국 공화당 행정부 전직 관리 70여 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신종 코로나 대응에 국경 봉쇄가 최선의 방안이었을 것이라고 전 UN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담당관이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4도, 낮 최고 21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부터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지명됩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에 이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24일에서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의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전당대회 주제는 위대한 미국 이야기를 받들며로 약속의 땅, 기회의 땅, 영웅의 땅, 위대함의 땅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를 물을 것이라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공화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21일 공화당 계열 조직인 국가정책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 자신의 관점의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But over the last week, the Democrats held the darkest and angriest and gloomiest convention in American history. Where Joe Biden sees American darkness, I see American greatness.
트럼프 대통령은 한 주간 민주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둡고 성났으며 침울한 전당대회를 열었다며 조 바이든이 미국의 어두운 점을 본다면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공화당 전당대회를 소개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가 미국에서 발생한 가운데 각종 설문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한 담론을 바꾸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불황, 인종차별에 따른 소요 사태로 인해 정세의 회의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공화당의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낙관론을 펼치며 희망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약속, 기회, 위대함에 대한 담론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나 맥다니엘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워싱턴포스트에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었는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첫날인 24일 후보 공식 지명 절차가 진행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을 방문합니다. 후보 지명 절차는 336명의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진행됩니다. 26일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역사 성지인 맥켄리 요새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락 연설을 하고 27일 밤 백악관 잔디밭 사우스 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 연설을 한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연설 후 불꽃놀이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당대회 기간 각종 연설은 워싱턴의 백악관과 앤드루 W. 멜론 강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연설을 비롯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 팀 스콧 의원 등이 지지 연설에 나섭니다. 이 밖에 일반인들 중에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눴던 백인 변호사 부부, 낙태 반대 활동가, 연방 지원 자금을 받은 몬태나주의 커피숍 사장 등이 지지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과 보수 언론인들도 연설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화상으로 전당대회를 진행한 데 비해 공화당은 녹화와 생방송 연설을 결합하고 소수의 관중을 초대하는 등 현장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중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코리 부커 상원의원,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 유력 인사들이 대선 연설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과거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를 담당했던 전직관리 70여 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공화당의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대외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명 이상의 공화당 출신 전직 고위관리들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20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기 직전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21일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옹호하는 전면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성명에는 과거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부시,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분야를 담당했던 고위관리들과 전직 연방 하원의원 등 74명의 공화당 인사들이 서명했습니다.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 전 국장, CIA 국장과 연방수사국 국장을 지낸 윌리엄 웨스터 전 국장,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소자와 마이클 그린 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망쳤다고 주장하며 10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구식이라 부르며 유럽을 적으로 낙인 찍고 우방 지도자들을 조롱하면서 세계 지도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어울리고 미국의 가치는 옹호하지 못했으며 독재자와 인권 유린자들을 주기적으로 칭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스트롱맨 김정은에 대한 사랑과 큰 존경을 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지난해 10월 한국과 일본을 거래적 관계로 치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영내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The transactional nature of Mr. Trump's comments on Japan and Korea have led to some doubts about the staying power and the willingness of the United States to stay.
이번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된 전직 공화당 국가안보관리라는 단체는 2018년 발족한 전통적 공화당 성향의 반트럼프 단체인 Defending Democracy Together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2016년 대선 때도 당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지지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했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과거 실패한 전통적 공화당의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대외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해외 분쟁 개입을 자제하는 등 전 세계에서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의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동맹국들과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과의 협상을 통해 십수년간의 전쟁을 끝내는 평화 합의를 타결하고 미군 병력 철수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개입하는 일을 끝내겠다며 새로운 안보 전략은 명백히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가 아니라며 멀리 떨어진 나라들 사이의 오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미군의 임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등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과거부터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었는데 과거 행정부가 풀지 못한 오래된 문제를 실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접근 방식은 실패했다며 전례 없는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북한의 핵실험 중단 등 미국에 대한 위협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 당국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신종 코로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특수성 때문에 국경 봉쇄가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나기 샤픽 전 유엔 보건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샤픽 전 담당관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북한에 구호단체의 발길이 끊기면서 생사를 오가는 주민의 수가 늘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2001년부터 9년 동안 평양에서 근무한 샤픽 전 담당관을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으로 초기 대응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이 같은 방역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염병 확산이 시작되자마자 보건 상황을 감안해 국경을 폐쇄하고 예방에 전념한 북한 당국의 초기 대응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일찍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 교육도 실시했죠. 현재 북한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신종 코로나 확산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1차 전염,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전 상황은 북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각한 확산을 일찌감치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북한의 제재 국면에서 경제적 생명줄인 중국과의 국경 봉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때문에 단둥과 신의주 사이에서의 밀교역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염병이 전파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통제보다는 북한이 이제는 격리기간이나 외국인 허용범위 등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의 격리기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깁니다. 북한 스스로 그들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또 깨지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평양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경험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북한 보건성 측에서 직접 제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자마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니 세계보건기구에서 북한 당국에 국경을 너무 이른 시점에 닫았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일종의 비난 이메일을 보내왔다며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때문에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겁니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 확실한 보건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와 북한은 다릅니다. 저도 과학을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도 과학을 기반으로 한 방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는 저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예방책만 강조할 수는 없을 텐데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걸 북한이 깨닫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미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했는데 당국이 숨기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2003년에는 사스를, 2004년에는 용천역 열차 폭발 사고를, 또 2006년에는 홍역 등 여러 사건이 터졌을 때 북한 당국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직접 지켜봤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전염에 노출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확산 때도 코로나 검사기기와 개인 보호용품 등의 지원을 국제적십자연맹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또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번 전염병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면 큰 규모의 공식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WHO는 바로 북한의 기술적 지원 등 다른 차원의 개입을 시작합니다.
북한의 다소 과도한 방역 조치가 경제 악화,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방역을 북한에 설득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북한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때가 2001년인데 국제기구의 관여와 소통으로 2003년부터 북한 당국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과학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한 겁니다. 물자 지원뿐 아니라 지식 전수가 생존의 길이라고 보고 북한인들을 국제기구,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 보내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북한 당국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지금의 조치와 다른 나라들의 방역법 사이의 틈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북한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국제기구, 특히 유엔아동기구의 그 평양 내 직원 수는 이전의 4분의 1로 줄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멈춘 상황,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03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유행했을 때 북한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도 국제기구 직원은 평양 밖으로의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지원 물자를 전달할 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데 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늦춰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재 여파에 따른 국제기구들의 어려움이 이미 깔려있지는 않던 때입니다. WHO가 보건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전담한다면 유니세프는 북한 내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제재 등으로 인해 자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런 일까지 겹치게 돼 사실 걱정됩니다. 북중 국경은 막혔고 구호단체들마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더라도 생사를 오가는 주민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큰 홍수 피해까지 입었는데 신종 코로나 방역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텐데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20년간 북한과 일하면서 느낀 점은 다른 나라에서 한번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자료나 정보가 북한에서는 설득하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보 수집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만 기부자 측에서 왜 관련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제 거부당한 것이 오늘은 가능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국제 지원을 거부했지만 여전히 유엔 측이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북한 당국과 접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언제든 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종 코로나 의심자로 밝혀진 월북자의 검사 결과가 결론에 이르지 못함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샘플 채취 과정, 최종 결론에 이르는 어떤 부분에서 작은 오류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WHO 측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에 이르지 못함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북한 당국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문구가 아니라면 다시 검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에서 근무한 나기 샤픽 전 담당관으로부터 장기화하고 있는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에 대한 평가 등 신종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올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최장 장마로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북한의 과거 홍수 피해를 안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북한 정치국 회의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우로 북한인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개성시 등 농경지 390제곱킬로미터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산림집 16,680여대 세대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됐거나 침수됐습니다. 특히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한 곡창 지역인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는 산림집 730여 동과 논 600여 정보가 침수됐고 산림집 179동이 무너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인명피해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적십자연맹은 지난 13일 VOA에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북한 주민 2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비정부기구 ACAPS는 이보다 6배가량 많은 135명이 숨졌다고 집계한 바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도 북한의 이번 수해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북한의 수해는 매년 되풀이되는 만성적 자연재해입니다. 지난 2007년 8월과 9월에 발생한 폭우는 북한의 최악의 홍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평양시와 황해북도, 평안남도, 강원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실종자 1,200여 명이 발생했고 4,300여 명이 다쳤으며 14,000여 구가 침수됐습니다. 2012년에도 두 달간 북한 전역에 내린 비로 900여 명의 사상자 등 인명피해가 났고 29만 8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침수되거나 붕괴된 가옥도 8만 7천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2016년 북한 북동부 두만강 일대를 덮친 폭우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140명 가까운 북한 주민이 숨지고 가옥 3만 채가 수해를 입은 겁니다. 붕괴되거나 손상된 교량은 60개, 도로 180곳이 송산됐습니다. 대홍수로 알려진 지난 1995년에는 북한 전체 면적의 75%에 해당하는 8개 도와 144개 시, 군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50만여 명이 집을 잃었고 520만 명이 직간접적인 수해를 당했습니다. 사상자와 실종자는 68명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워낙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어 대기근이 발생하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도 이때입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태풍 링링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농경지 458제곱킬로미터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당국이 전력 생산과 전기 절약을 최근 들어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전력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통해 낡은 배전소와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자립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에너지난을 지적하며 전력 생산과 전기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단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 있게 쓰기 위한 뒷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며 전기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전력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거의 해마다 신년사와 주요 행사 연설을 통해 전력 문제의 개선을 강조했었습니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력 상황은 30년 전보다 더 열악하며 미 우주항공국 나사가 한반도를 밤에 촬영한 위성사진은 몇십 년째 남한은 불야성,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를 보면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018년 기준 249억 킬로와트시로 1990년에 기록한 277억 킬로와트시를 훨씬 밑돌았으며 5706억 킬로와트시를 기록한 한국과 2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5개 국제기구가 지난해 공동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에너지 분야 보고서는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보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더 많은 나라는 세계 최빈곤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 등 전 세계 16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구호만 요란할 뿐 전력 산업에 실질적인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에 북한 당국은 항상 전력에 관해 얘기하지만 북한 내 전력 시스템은 지난 30년간 거의 투자가 없어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always talk about electricity. And here they are talking about it again. Now their electric power system is in terrible shape.
게다가 북한 전력 수급의 60%를 담당하는 수력발전은 가뭄과 겨울철 갈수기 등 기후 환경에 따라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오히려 중소수력발전소를 늘려 취약성을 가중시켰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만성적인 기술적 결함과 기후 환경으로 수력발전소들의 터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북한 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희천발전소 역시 실패작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과거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력발전 설비의 3분의 2가 40년 이상이 됐고 화력발전 설비의 83%는 1960년에서 70년대 옛소련 등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지원으로 건설돼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송배전망이 매우 낡아 전압이 불안정하고 고장도 잦아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제대로 공급하기 힘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전력 공급 때문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힘들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비용원은 수술과 실험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 등 전문가들은 결국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해 대대적인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게 관건이라며 하지만 북한 당국은 오히려 정면 돌파전을 외치며 자립 노선을 더 강조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신문은 21일 전력 생산과 전기 전략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기사들을 통해 정면 돌파전과 주체적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 당국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배 씨가 자신을 억류했던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17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억류 기간 중 겪은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북한 당국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배 씨를 비롯해 배 씨의 부인과 여동생,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가 원고에 이름을 올렸고 북한 정권과 리선권 외무상을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피소자로 등재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통한 정권 전복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석방돼 현재 한국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체포 직후 난방이 없는 방에 갇힌 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때 극소량의 식사를 제공받고 하루 두세 시간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서 있는 상태에서 엄격한 신문을 받거나 수시간 동안 무릎을 꿇는 등의 고통을 받았다고 배 씨는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이 기간 북한 당국자들이 목을 베어버린 뒤 땅에 묻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다는 허위 자백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혐의를 번복하려 할 때마다 총살형을 위협했다고 배 씨는 밝혔습니다. 배 씨는 15년 교화형 선고 뒤 교화소로 보내져 일주일에 6일 매일 10시간씩 돌을 옮기고 삽으로 구멍을 파며 석탄을 깨는 등의 극심한 중노동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억류돼 있던 735일 동안 다른 수감자들과 만날 수 없었고 2200여 끼의 식사를 혼자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배 씨는 억류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손해배상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배 씨는 소장에서 자신의 소송이 테러 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 주권 면제법 FSIA 조항을 근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FSIA는 소송 당사자 혹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신과 가족들이 미국 시민권자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에게 배정됐습니다. 과거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 사례로 볼 때 최종 판결까지는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 당국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변론 없이 최종 결론에 이르는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이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의 소송,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 등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법원은 북한이 원벼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김 목사의 가족들에게도 3억 3천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현재 푸에블로호 승조원 관련 소송은 북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상태로 원고의 배상금 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배 씨의 변호인은 20일 이번 소장에 대한 소환장을 미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리선권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한 소환장에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과 함께 앞으로 60일 내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소환장을 조만간 북한 측에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새 변종 악성 코드를 사용해 핵심 방위산업체와 에너지 회사들을 공격했다고 미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악성 코드를 유포해 정보를 빼내고 악성 웹 문서를 미끼로 접근해 해당 전산망에 정보 수집용 악성 코드를 심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DHS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 시사는 19일 북한 정부가 블라인딩 캔이라는 이름의 원격 접속 방식 변종 멀웨어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는 이날 공개한 멀웨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원격 접속 트로이목마는 멀웨어에 쓰이는 바이러스 형태의 하나로 공격 대상 전산망의 원격으로 일종의 비밀 통로를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보고서는 미 정부가 히든 코브라로 부르는 북한 해커들이 올해 초 이 같은 원격 접속을 위한 악성 코드를 유포해 핵심 방위산업체와 에너지 기술 회사의 정보를 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산업체 등 정부 계약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직 공고 등으로 위장한 악성 웹문서를 미끼로 접근해 해당 전산망에 정보 수집용 악성 코드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고서에 공개된 악성 코드가 담긴 문서에는 미 방산업체 보잉사의 상표와 항공기 이미지가 포함돼 있으며 인사 담당자가 해당 문서를 보낸 것처럼 꾸며 피해자가 문서를 실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분석 과정에 함께 참여한 FBI는 해커들이 우회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표적 전산망에 대한 접속을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히든 코브라와 연관된 멀웨어의 특징으로 iconcache.db라는 파일명을 제시하고 이 파일이 변종 멀웨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사는 이번에 발견된 북한 원격 접속 멀웨어의 세부적 공격 형태나 대상에 대한 VOA 질문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20일 이번 북한의 원격 접속 변종 멀웨어 포착과 관련해 VOA에 사이버 담당 정부 부처들과 공조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행위로 밝혀진 악성 멀웨어 표본을 공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민간업계와 공공부문의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방부, 시사, FBI 간 공조를 통해 최근 7건의 북한 연관 변종 멀웨어를 발견했다며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사령부 차원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하 사이버안보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최근 몇 주간 사이버 보안 회사들로부터 전 세계 특정 목표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보고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recent weeks, there have been a lot of private cybersecurity companies such as McAfee and ClearSky reporting on various attacks going on these specific targets worldwide. But this almost shows the U.S. government. It entirely shows the U.S. government is attributing these attacks to the North Korean regime.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 정부가 그동안 포착됐던 사이버 공격들을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지목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또 미국의 항공 방산업체를 노린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과 미국의 공군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은 정권 안정이 보장되는 한 경제 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결정에 제재 등 외부 변수보다는 국내 상황과 내부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랜드 연구소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권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경제 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국가정보국 DNI 산하의 분석기관인 국가정보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북한의 의사결정, 경제 개방, 재래식 억지적 와해, 핵 이용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의 여부가 제재 등 외부 변수가 아닌 내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8명의 저자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는 북한과 베트남, 중국, 쿠바 등 4개 공산주의 국가 비교를 통해 정권의 지도자가 경제개혁이라는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주요 대내외적 요인들을 제시했습니다. 식품과 소비재 부족,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발생, 해외 원조와 강력한 후원국 상실, 국내 불법 시장 확대, 중앙정부 재정 감소, 경제 제재, 국가의 중대한 사상 이데올로기 완화 현상, 경제 개방 반대 지도층 제거 등입니다. 보고서는 경제 정책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들과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개방에 있어 국내적 상황과 내부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매우 극적이고 강제적인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갑자기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존 파라치니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1일 VOA에 보고서의 기본적인 결론은 북한 정권이 생존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개방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basic conclusion is that North Korea is unlikely to open up.
파라치니 연구원은 북한의 경우 베트남, 쿠바, 중국 등 세계 국가와는 달리 경제 개방을 촉진하는 내부 요인인 사상 이데올로기 완화 현상이 보이지 않았고 단일 지도체제에서 지도층 내 중대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등 4개 공산국가 중 어느 나라도 외부 압력, 제재, 유인책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해 경제 운영 방식을 바꾼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의 행동 변화는 내부 요인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one of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was that none of the countries we looked at
실제로 공산주의 정권이 개혁을 선택한 것은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위협, 경제 자유화를 향해 나갈 경우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제의에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행정부가 북한이 통치, 경제발전, 외교관계 등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택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 즉 회유와 위협 정책을 분명히 지속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인책들은 미국 주도의 제재가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북한 정권이 인식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라치니 연구원은 정권 생존이 결정적인 동인인 만큼 내부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도 자력 갱생과 고립 노선의 경제 발전 정책이 갖는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개발 과정에서 베트남을 좋은 사례로 수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seeks to go it alone. It sees that as a
파라치니 연구원은 미국의 적국이었던 베트남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공산주의 정부하의 경제 개방을 한 것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지다혐입니다.
북한 노동당 내 군정 지도부가 신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정일 시대에 비례해진 군부 권력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당 핵심 요직에 경제통 비중을 높였지만 이 같은 인물 기용이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의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내에 군정 지도부를 신설했다며 군에 대한 당 통제력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정 지도부가 별도의 신설 부서인지 아니면 기존 당 군사부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한 조직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 지도부란 명칭 자체에서 선군 정치를 표방했던 김정일 시대에 군 인사권을 쥐며 권력이 비대해졌던 군 총정치국을 정점으로 한 군부를 통제하기 위한 부서라는 분석입니다. 더욱이 군정 지도부 부장을 맡은 최부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계자 내정 이전부터 충성을 검증한 인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치안기구인 사회안전성의 수장이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일단 용어 자체도 군정지도라는 것은 결국 군 행정, 인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내는 조직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담당자 최부일 역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오랜 기간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제난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군 민심을 다잡고 뭐 통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봐요.
김정은 체제에서 총정치국의 위상의 약화 조짐들은 이미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군부 서열 1위이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고정 멤버였던 군 총정치국장은 2017년 황병서를 끝으로 한 단계 낮은 정치국 위원에 머무르며 상무위원회에서 배제되는 추세입니다. 군내 당 조직을 이끄는 군 총정치국장은 서열에서 총참모장에게도 밀리는 양상입니다. 총참모장 박정천의 계급은 차수인데 총정치국장 김수길은 한 계급 낮은 대장이고 북한 매체에서 호명할 때도 박정천을 먼저 부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김정일 체제에서 최고 통치기구로 군림했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대미 외교 등 정책결정과 국정운영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군부의 힘을 빼고 당의 영도와 통제 아래 두려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한국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이중구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득세로 부정부패 등 북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군부를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게 김 위원장의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단체가 침체되고 이렇게 강제력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김정은의 정권의 정당성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자기 존재율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제 집중을 하고 주민들이 충성하는 정당성을 회복한 그런 체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북한 권력의 핵심인 당 상무위원회에는 군 인사로는 지난 13일 선출된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 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총괄해온 리병철의 고속승진은 총정치국의 힘을 빼면서도 군심을 달래야 할 필요성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심을 계속 달래는 작업을 하고 있죠. 리병철이라든지 같은 인물들은 뭐 테크노크라트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군에 관련돼서 임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속 승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 쪽에 주는 메시지도 니네가 잘하면 니네도 여기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그리고 군 쪽은 그때 황병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핵심 인사들의 숙청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상무위원회에는 리병철과 함께 상무위원 자리에 오른 김덕훈 신임 내각 총리와 내각 총리를 지냈던 박봉주 등 두 명의 경제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부의 힘을 빼는 대신 경제통들을 중용한 모양새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이 같은 인물 기용에 대해 북한 경제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수해 등 삼중고를 겪는 상황 때문에 빚어진 측면이 크다며 그렇다고 북한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봉주든 김덕훈이든 그들에게 맡긴 주요 임무는 북한 스스로 경제를 살려라. 그런 거기 때문에 대외정책 변화까지 시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봐요. 김정은의 전략 노선에 변화가 있어야지 그것에 따라서 경제정책도 좀 조정이 될 텐데 지금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역할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도 북한을 당 중심의 이른바 사회주의 정상국가 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를 교체하는 한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신임 김덕훈 내각 총리가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최은기 기자가 살펴봅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를 교체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내각 총리였던 김재룡을 해임하고 김덕훈 부총리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김재룡은 지난해 4월 자강도 당위원장에서 내각 총리로 임명된 지 1년 4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김재룡의 총리 재임 기간은 전임자인 박봉주에 비하면 상당히 짧습니다. 전임자인 박봉주는 2003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4년에 이어 2013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년 등 도합 10년간 내각 총리를 지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김재룡의 해임은 일종의 문책성 인사라고 말합니다. 북한 내부 사정의 밝은 한국 동아대 강동환 교수입니다.
문책성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그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뒀었는데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책임성의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재룡이 1년 4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것은 그만큼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자신이 추진해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6년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기년 전략을 달성해 전력난과 식량난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는데 4년 만에 실패를 자인한 겁니다. 신임 김덕훈 내각 총리는 북한에서는 젊은 편인 59세 경제관료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포의 대한전기공장에서 지배인을 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을 지냈습니다. 이후 차강도 인민위원장과 내각 부총리 등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덕훈의 자질과 역량이 아니라 가용자원 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 경제를 살리려면 자금과 여타 가용자원 그리고 정치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모두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덕훈이 내가 총리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그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한 자원이나 재원이나 어떤 그 자금을 주고 내가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각은 재원, 즉 자금이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재무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각은 빈털터리로 돈이 없습니다. 특히 북한 원화보다는 구매력을 가진 미국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가 필요한데 거의 모든 외환은 노동당과 군부가 갖고 있습니다. 또 군경제는 내각과 별도로 1979년 후반 세워진 제2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제2경제 군부가 있고 일단 당이 제일 크고요. 군부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줬다고 해서 군부도 제2경제에 관여된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당, 군부, 내각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 제일 힘이 없는 기관이 내각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는 노동당과 군부도 자금이 부족한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직접 지시한 평양종합병원 건설도 자금 문제로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국경봉쇄 장기화로 외화부족 등이 심화되고 주요 건설 대상을 축소하는 등 노동당 핵심 기관들이 긴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각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풀어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 위원장은 집권 직후인 2012년 4월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을 상대로 한 담화에서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위에 따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내각 총리가 공장과 기업소를 둘러볼 때 현지 요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당위 국가에서 내각 총리는 힘이 없는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박사입니다.
내각은 뭐 하나의 당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힘센 부서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군이겠죠. 군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업을 틀어지고 관장하는 경우도 많고 있기 때문에.
김덕훈 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황해북도 음파군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인과 건설자들에게 음파천 제방보수와 배수문 공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고 산림집의 위치 선정과 자재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음파군 대총리는 이달 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찾은 수해 현장으로 600여 정보가 물에 잠기고 900채가량의 산림집이 침수 또는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김덕훈 총리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까지 복구 또는 완료해야 할 과제는 훨씬 많습니다. 북한은 이번 폭우로 3만 9천 정도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산림집 1만 6천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 또는 침수됐습니다. 도로와 다리 그리고 철길이 끊어졌으며 발전소 뚝도 붕괴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김화군, 철원군, 창도군 그리고 황해북도 음파군과 장풍군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평양종합병원은 골조만 선 상태로 완공이 안 됐고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도 완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은 지난 5월 1일 준공식은 했지만 실제 비료가 생산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신임 김덕훈 내각 총리가 산적한 경제난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1년 8월 24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사임을 발표합니다. 고르바초프는 또 조만간 공산당을 해체할 의사도 밝힙니다. 닷새 전 소련의 강경 보수파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사흘 천하로 막을 내렸고 이것으로 인해 소련에서는 공산당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고르바초프의 소련 공산당 서기장직 사임 발표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이어 나머지 공화국들도 속속 독립을 강행합니다. 이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 소련을 지배해온 공산주의의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한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의 여파로 자유화 물결이 일어났고 연방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91년 12월 소련은 탄생 이후 69년 만에 해체됩니다. 1101년 8월 24일 중국 북송의 시인 소동파가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소동파는 중국 최고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며 본명은 소식입니다. 아버지 역시 송나라의 이름난 문장가로 부유한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동파는 나이 22살에 과거 시험에서 진사로 급제했으며 벼슬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지방에서 한직을 맡았습니다. 또 독서가 만권에 달하여도 학문상의 법칙은 읽지 않는다고 말해 필화 사건으로 인한 취조를 받고 감옥에 갇혔으며 유배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부국 강병책에 대한 반론과 같은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소동파의 나이 50세에 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던 사람이 실권을 찾아 복권되고 높은 관직을 차지하기도 했으나 반대파가 실권을 잡자 다시 중국 최남단 하이난 섬으로 7년을 유배됐고 귀양사리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오던 도중인 1101년 8월 24일 사망합니다. 소동파는 자유에게 화답하다라는 시를 통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살이 무엇과 같은지 아는가? 녹는 눈 위에 남긴 기러기 발자국 같네. 그 위에 몇 개의 발자국 남겼다 해도 날아간 뒤엔 동인지 서인지 어찌 간 곳을 알겠나.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